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체결된 국제협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당선되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연설에서 기후변화 협정 탈퇴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협정 탈퇴가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독일과 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일 베를린에서 리커 창 중국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더욱 중요한 전략적 협력국이 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지목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현재 세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모든 다른 영향에서 동방자 관계를 확대하고 법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를 계속 요구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커창 총리는 두 사람이 세계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변함없이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무역과 시민권, 북한 사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등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일 9개 기관과 개인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하는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러시아 석유회사인 IPC,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혁성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그리고 러시아인 이고루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주지 미국 대사관을 당분간 텔아비브에 그대로 둔다는 명령에 1일 서명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5년 현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대통령 명령으로 6개월마다 이 조처의 실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조처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 조처가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에 발생한 6.1 전쟁 기간 동안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를 합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은 이 지역을 점령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31일 밤 케냐 동북부 지역의 한 학교 건물에 불을 질러 교사 한 명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이 납치됐습니다. 이 지역 출신 케냐 정치인 무스파페 압디라시드 하원의원은 1일 BOA에 반군 여러 명이 가리사에서 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파피 마을에 침입해 대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압디라시드 의원은 반군들이 교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납치했으며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통신 안테나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한 취재 기자는 반군들이 그들을 추적하던 경찰차에도 불을 질려 경찰관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최근 몇 주간 알샤바브 반군에 의한 공격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라크 모술에서 탈출하던 민간인들이 1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폭격을 받아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로이터통신에 잔질리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야전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더 많은 사람이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술 잔질리 지역은 올드시티 도심 메디컬시티 병원 시설과 함께 여전히 ISIL이 장악하고 있어 고립된 곳입니다. 유엔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이 부족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2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6.15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해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방북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 방문한 가운데 미 당국자들과 함께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북한 오늘 오전엔 맑고 오후엔 구름 많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22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9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 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러시아 석유회사인 IPC,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5에 따라 북한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보위부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식 확인하고 이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되는 점은 러시아 국적자와 러시아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명단에 포함된 점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러시아인 등이 제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이 중 모스크바 소재 아르디스 베어링과 이 회사 책임자인 이고르 미추린은 북한의 단군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또 독립석유회사란 이름의 IPC는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는 계약에 서명한 뒤 100만 달러어치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는 IPC의 자회사로 이번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인이나 북한 기관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직접 연계됐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조선컴퓨터회사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회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에 기여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계인 붉은별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독일과 중국, 시리아, 인도, 중동 등의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또 송이무역회사는 인민군 산하 조직으로 석탄 수출에 관여했고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은 신분을 숨긴 채 유럽 내 유엔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으로 제재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날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31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개인 11명과 기관 한 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15 남북 공동행사를 허용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북 접촉은 승인했지만 방북 승인 여부는 다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방북 승인 여부를 놓고는 다른 여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과 방북 신청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교류에 대해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이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것으로 보고되고 토론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통일부가 전날 6.15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지만 후속 방북 신청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1일 기자들과 만나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구체적으로 방북이 신청되면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신청 승인을 받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 측과 팩스를 통해 6.15 공동행사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방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북한 측과 합의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장소, 형식, 참여하는 인물 등 여러 변수가 있어 방북 승인이 될지 여부를 당장 얘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엔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기본 공감대가 있다며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민간 교류라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남북 공동행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최근의 도발 행태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허용 조치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안 맞는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기에 그 현안 운영 능력에서 상당 부분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북 정책 초기 동력이 상당 부분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행사는 노무현 정부 때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남북을 오가며 열렸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금강산 행사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자 논설에서 한국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들도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임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맹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남북관계에서는 아마 북한이 상당히 그 좀 접근 방법이 남북 간의 자주적 뭐 접촉 교류 협력 뭐 이런 거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북미 관계나 국제 사회의 어떤 그런 대화나 협상 이런 국면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노동신문 사설은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됐다고 강조해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정상회담의 사전 준비를 위한 방문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이 미한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미 백악관 측과 확정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안보실장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새 행정부의 첫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양 정상 간의 긴밀한 그 우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정 안보실장은 미한 동맹의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한미 동맹관계를 어떻게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그 양 정상 간의 굉장히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보실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해 궁극적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현재 북핵 완전 폐기와 관련해 미국의 접근 방식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고 한국은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기 때문에 두 접근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바탕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공통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그 바탕 위에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과감하고 실용적인 그런 공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문제와 관련해 국내적 조치며 미한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경로를 통해서 미측의 그 이번에 그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것이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 관계 전혀 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연합사령관을 방문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정 실장의 미국 방문이 지난달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통화에 이어 방미 특사활동 등으로 견고히 다져온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두 나라 새 행정부의 정상 간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어떤 미사일 위협도 격퇴할 자신이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앞서 북한 등의 위협을 가정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모의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31일 콜로라도 공군기지에서 전화관담회를 갖고 전날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이번 시험이 군사적으로 우려되는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실시됐다며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시험 전에 미국에 떨어지는 어떤 미사일 위협도 격퇴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며 지금은 더욱 요격 능력에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전날 태평양 마샬제도에서 발사한 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장거리 요격미사일로 격추하는 모의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점증하는 복잡한 위협들의 직면에 있지만 이번 시험 성공은 방어 체계가 계속 개선되고 성숙해지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당장 미 본토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으며 2020년까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격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이런 평가는 정보 분석과 예측, 위협 대상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대응 기술, 로켓 엔진 기술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해 나온 것으로 모든 요격 시험이 이런 분석의 기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링 국장은 다음 요격 시험은 내년 가을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시험은 특히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 미사일 두 발로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군은 현재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의 32기와 로스앤젤레스 북부 반덴버그에 4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8기를 추가해 총 44기의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2018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프로그램에 15억 달러 등 총 79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적절한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31일 BOA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동맹국들이 새 결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건 약 보름 전인 이달 중순부터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포함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 중대 조치란 문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재를 포함한이란 표현은 이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지난 1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미 채택된 제재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새 제재 결의안 논의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 대사도 이날 기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물론 일주일 뒤 열린 또 다른 긴급회의에서도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논의가 시작된 지 보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중국 등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일리 대사는 새 대북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중국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헤일리 대사는 어떤 시점에 결의안을 채택하느냐와 같은 문제가 현재 중국과의 논의라면서 북한의 어떤 시험이 결의안을 추진하기에 적당한지 등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대응은 무의미하다면서 이런 논의를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생각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은 비공식 채널 네트워크를 이용해 북한이 핵실험을 멈추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다음 주 호주에서 열리는 미국 호주 장관급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너무 위험해졌다며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참석하는 두 나라 장관급 회담에서 북핵 위협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The secretaries and ministers will discuss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and beyond, from defeating ISIS to rolling back North Korea's illegal.
캐티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1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두 나라 장관들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 단체 ISIL을 격퇴하는 문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사안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태평양 영내외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30일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 달 5일과 6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호주의 줄리 비숍 외교장관과 머리스 페인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두 나라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가장 역량이 뛰어나고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인 호주와 공동의 과제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와의 대북 공조 현황을 묻는 BOE의 질문에 모든 나라는 가용한 채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하기를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We call on all states to use every available channel and means of influence to make clear to the DPRK and its enablers.
애덤 세벤이는 또 외교, 안보, 경제적 수단을 통해 북한을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강력한 국제적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will hold the Kim Jong-un regime accountable for its dangerous and reckless actions.
북한의 도발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일상적이고 위험해졌다며 미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김정은 정권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 그리고 인권 유린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시간입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앞으로 체제 안정을 위해 금융 조치들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자금 순환 구조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전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이 수석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에서 다양한 금융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북한의 금융 조치들은 주로 외화를 흡수하는 정책과 카드 사용을 제도화하고 확대하는 정책들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화를 흡수하는 정책으로는 외화 정기 예금을 도입하거나 외화 거래를 허용하고 환전의 편의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카드가 급여와 배급 그리고 국영 상점에서의 거래 등에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군부대도 부대 운영비 집행 시에 반드시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이 같은 금융 조치들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집중적으로 등장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 하에서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직전인 2009년도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문제는 북한의 그 원화 가치 하락과 공식 금융기관의 기능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 돈의 가치 하락을 보면 2009년도에 북한 주민들이 보유한 화폐를 거의 몰수당하다시피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북한 돈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었고 이것이 북한 돈의 가치 하락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달러와 위안화 사용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의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공식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도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공식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보면 그 이전에도 저금을 해도 인출하기 어려웠지만 더군다나 화폐개혁으로 인해서 당시 그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그러한 결과를 알겠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정부가 자금 순환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금융 조치 가운데 박사님께서는 특히 카드 사용 확대 현상에 주목하셨는데요. 북한의 카드 사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카드 체계는 초기 한국에서 카드를 도입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사용되는 카드를 이제 보면 크게 직불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예불카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근거로 발행되는 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직불카드를 대차 지불카드라 불립니다. 둘째로는 개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 무관한 예불 카드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그 카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화 카드와 같이 단일 용도의 예불 카드가 있는가 하면 은행이나 상점, 뭐 상업협회 등 특정 회사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용도의 예불 카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 당국이 특별히 카드 사용 확대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이 공식 금융기관의 재기능을 하려면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신이 확대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들이 저금을 이제 기피해 왔는데요. 이유는 과거에 저금을 해도 인출하기가 어려웠던 그러한 나쁜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드는 은행 계좌를 근거로 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제도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들 거래가 모두 은행 계좌와 연동돼서 공식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결국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이 금융 조치들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을 확대하게 되면 공식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 있고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이나 기타 경제적인 목표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원화 기반의 카드 사용이 확대되면 외화 사용을 억제할 수 있어서 원화의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카드 사용이 체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는 논문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수년간 소폭 성장한 원인으로 자금 순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 경제가 유지되어 온 요인으로 북중 무역과 시장 경제 확대를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요인 외에 자금 순환 문제를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거래 수단이자 축적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무역이나 시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금 조달이 잘 이루어져야 경제 성장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란 것이 필요한 노동력과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그나마 북한이 소폭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금 순환이 이를 받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향후 장기화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서는 자금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북한 당국의 대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 정부가 금융 정상화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돈의 흐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체제는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따라서 금융 정상화 노력은 앞으로도 체제 안정화 차원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박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 사이 밀무역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 사이 밀무역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홍콩의 중화권 매체인 대공보는 31일자 기사에서 단둥 현지 취재를 통해 단둥과 신의주 사이 밀무역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도시로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 장수들은 주로 생필품을 활발하게 밀매매하고 있습니다. 단둥의 한 무역상은 이 신문에 보따리 장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밀무역은 이윤이 많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지난해 단둥의 밀수업자들을 인용한 보도에서 현금에서부터 곡식, 자동차 부품, 산업용 화공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밀무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규정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처를 잘 이행하고 있지만 밀수가 성행해 이런 조처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사이 밀무역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한국경상대학 박종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관련 무역업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북중 국경의 비공식 무역이 공식 무역보다 두세 배 정도 많습니다. 유엔 결의안 이후에도 민생과 인도적 분야에서의 비공식 무역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북중 밀무역이 성행한다는 증거는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더군다나 밀수는 이거 비공식인 거잖아요. 이거는 제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수천 톤씩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에 주민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만 톤밖에 안 되는데 그 수천 톤 같은 거는 밀수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한 그 공급 자체는 그때그때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 제재가 접경 지역의 밀무역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 옌벤대 진창희 교수의 말입니다.
이쪽에 중국에서 지금 북한하고 연결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뭐 단동 그 철교에서 뭐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소규모 그런 거고 큰 걸 하는 회사들 지금 거의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밀무역 같은 비공식 무역을 확대해 제재를 우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관련 보도에서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밀무역 업자들에게 좋다는 현지 업체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활성화된 북한 장마당이 접경 지역 밀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식 무역으로 장마당에서 팔 물건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밀무역에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런 조처가 실행되더라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 동부 필라델피아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연구원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입니다.
I think that we've seen a pattern in the past where China will implement and enforce sanctions at one point in time, but then later retract that pressure. And I think that
지금까지 중국은 처음에는 제재의 고삐를 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압력을 줄여 나갔고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정균 연구위원도 올해 발표한 논문에서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뚜렷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는 한 북중 밀무역 단속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987년 이날을 지정했는데요. 올해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 산업을 전 세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에서는 금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네.
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해로운 건가요?
네, 담배와 담배 연기 성분을 보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담배에는 니켈이나 크롬, 카드뮴 등 69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비롯해 아세트산 같은 7천여 종의 독성,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700만 명이 담배로 사망하고 있고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2030년까지 약 8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담배를 피우면 앞서 말씀하신 이런 7천여 종의 유해 성분을 직접 빨아들이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도 해롭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이런 간접 흡연도 피해가 심각하죠.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100만 명이 간접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울산 금연 운동 본부 협의회 신송우 박사는 간접 흡연의 피해가 직접 흡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간접 흡연은 그 연기는 직접 흡연에서도 필터를 통한 연기보다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고 두 번째로 굉장히 미세한 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파에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죠. 그게 그래서 간접 흡연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네, 이 북한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 북한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북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9%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52.3%에 비해 약 8.4% 감소한 것이지만 조사 대상 아시아 18개 나라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라오스가 65%로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 56.7%, 방글라데시 54.8%, 중국 52.9% 순이었습니다.
네, 성인 남성의 흡연율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나요?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북한 여성의 흡연율은 0%입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한에서는 여성 흡연자가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3년 탈북한 김가영 씨는 BOA에 요즘에 북한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흡연하는 애들도 많아요. 중국 담배를, 중국 여자 담배를 넘겨다 피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는 된다고 확신해요, 그건. 점점 가면서 더 심해졌고 북한의 다이어트 열풍이 더 심하게 불면서 담배가 흡연량이
네, 그렇다면 이 한국의 흡연율은 어떤가요?
한국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3%, 여성은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한 4명 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선진국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러시아와 라트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네.
남성과 여성을 합한 전체 흡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1번째로 흡연율이 높고요.
네, 그래도 이런 수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것 아닌가요?
네, 한국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 1998년 66.3%였는데요. 2015년 39.3%로 17년 사이 거의 절반가량이 감소한 겁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을 인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배값 인상 또 금연구역 확대 외에 또 한국 정부 당국이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한국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텔레비전 금연 공익 광고를 제작해 전국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네.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올해 첫 금연 광고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안 가져 버렸거든요.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끊을 수 있을 때 오늘 당장 끊으세요.
지난 40년간 흡연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허태원 씨가 출연해 자신처럼 병에 걸리고 나서 끊지 말고 끊을 수 있을 때 오늘 당장 끊으라며 진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북한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북한 매체도 올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신개발 금연 제품인 니코틴 반창고를 홍보하며 금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조선의 오늘도 금연만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깨끗한 생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담배를 기호품으로 흡연을 하나의 멋으로 심심풀이로 여기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는 사진이나 영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전히 자주 노출돼 북한의 이런 금연 운동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를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라고 말합니다. 담배를 줄여가는 게 아니라 당장 끊어야 한다는 건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었다는 것을 알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 주위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 양치질을 자주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북한에서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탈북민의 취업률과 근속률을 제고하고 취업 현장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중 4명은 일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8%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업상담과정 개선, 노동권 상담과 구제기능 강화 등 탈북민 노동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기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약 3만 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탈북민 노동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은 채용 과정에서 물론 직장 내에서도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 등을 당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은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18%나 됐습니다. 한국 국회 예산처의 2016년 탈북민 보호 및 정착 지원 사업 평가에 따르면 2015년 탈북민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미화 약 $1,380로 한국 국민의 67% 수준입니다. 같은 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선 탈북민의 일용직,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은 각각 16%와 30%로 한국 국민에 비해 두세 배 높았습니다. 또 한 직장에서 일하는 평균 기간은 1년 4개월로 한국 국민의 5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탈북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높이기 위해 먼저 통일부가 운영하는 정착 자산 형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에게 4년간 정착 자산 지원, 즉 미래 행복 통장으로 직장 월급의 30%, 최대 미화 $450 정도까지 저축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거주지 보호 기간 동안 정착 자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나 군입대의 경우 2년 범위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권위원회 측은 현재 정착 자산 지원 연장 사유로 인정되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의무의 이행뿐 아니라 장기 입원이나 필수적인 직업 훈련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 이서준 사무관의 설명입니다.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니까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4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4년 지나서 못 받는데 다만 기간 내에서 병원 입원한 만큼이 지원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호기간 지나서도 2년 범위 내에서 그만큼 더 혜택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서준 사무관은 탈북 남성의 경우 사실상 본인이 원하면 한국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며 정착 자산 지원 연장 사유에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아울러 탈북민이 역량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전문 취업 상담 과정을 개선하고 취업 후엔 노동권 상담이나 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측은 이번 권고가 탈북민의 취업률과 장기 근속률을 제고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에 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오전엔 맑고 오후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22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엔 맑지만 오후엔 구름 낍니다. 평양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2도.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 최저 9도, 낮 기온 22도, 중강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24도, 용현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5도, 사리원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25도. 풍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6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0도. 웅기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0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같이 선언하고 협상에 재가입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자들에게 공평한 협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이 2년 전 서명했던 파리 협정을 칭송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변화 같은 국제적 위기에 맞서는데 미국의 시, 주 그리고 기업들이 계속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체결된 국제협정입니다. 독일과 중국이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일 베를린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더욱 중요한 전략적 협력국이 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를 지목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무역과 시민권, 북한 사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등 폭넓은 현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여러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두 사람이 세계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변함없이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당분간 테라비브에 그대로 둔다는 명령에 1일 서명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5년 현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대통령 명령으로 6개월마다 이 조처의 실행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조처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 조처가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장차 독립하면 동예루살렘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재무부가 1일 9개 기관과 개인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러시아 석유회사인 IPC, NK 프리모르 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 등이 올랐고 개인적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혁성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그리고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되는 점은 러시아 국적자와 러시아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명단에 포함된 점입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로 추정되는 이들이 31일 밤 케냐 동북부 지역의 한 학교 건물에 불을 질러 교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납치했습니다. 이 지역 출신 케냐 정치인 무스파페 압디라시드 하원 의원은 1일 BOA에 반군 여러 명이 가리사에서 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파피 마을에 침입해 대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압디라시드 의원은 반군들이 교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납치했으며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통신 안테나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한 취재 기자는 반군들이 그들을 추적하던 경찰차에도 불을 질러 경관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최근 몇 주간 알샤바브 반군들에 의한 공격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라크 모술에서 탈출하던 민간인들이 1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포격을 받아 적어도 7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경찰 측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로이터통신에 잔질리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야전병원으로 이송됐고 더 많은 사람이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술 잔질리 지역은 올드시티 도심 메디컬시티 병원 시설과 함께 여전히 ISIL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고립된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이 없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